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전역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올해도 미국의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08년 10월 미북 간 핵 검증 합의에 따라 테러 지원국에서 삭제된 이래 7년째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19일 의회에 제출한 2014 테러 보고서에서 쿠바, 이란, 수단, 시리아 등 네 나라를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쿠바는 지난달 국무부의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 결정에 따라 명단에서 공식 제외됐으나 2014년까지는 테러 지원국으로 분류됐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는 제외했지만 무기 수출 통제법에 따른 대테러 비협력국에 재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무기 수출과 테러 자금과 관련된 자금 세탁을 한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가 유행하고 있는 한국에서 오늘 추가 환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건 16일 만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이를 메르스 확진자 수는 한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퇴원자는 하루 사이 6명이 늘어 모두 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추가 사망자도 없어 24명으로 전날과 같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 24명 중 22명은 고혈압과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거나 60살 이상 고연령층으로 보건당국은 분류했습니다.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는 이날 범정부 회의를 열어 메르스 대책을 논의하고 조기 종식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백인 청년의 권총 난사로 희생된 흑인들의 가족들의 용서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가족들의 용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신앙의 표현이며 미국인들의 선량함을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노스찰스턴 법원에서는 총기 난사 사건 피의자 딜런 루프에 대한 약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루프는 구치소에 감금된 채 화면 연결을 통해 재판을 받았고 유족들은 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유족들은 루프가 가장 소중한 이들을 앗아갔고 이 일로 인해 살점 하나하나가 아프지만 루프를 용서하겠다며 그가 참회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루프는 지난 17일 찰스턴의 이메뉴엘 아프리칸 감리교회에서 흑인 신자 9명을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유엔 난민기구 UNHCR은 새 보고서에서 강제 이주하거나 난민 생활을 하는 사람 수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5,950만 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 830만 명이라 늘어난 수치입니다. 보고서는 1년 만에 이처럼 많은 수의 난민이 증가한 것은 처음이라며 앞으로 더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안토니오 구티에레스 유엔 난민 최고대표는 세계적으로 대규모 난민 발생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며 이제는 유엔이 난민 증가 속도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전 세계에서 난민 자격으로 살고 있는 탈북자 수는 1,282명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도보다 115명 늘어난 것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를 방문합니다. 미국 현직 대통령이 에티오피아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에티오피아를 방문해 정부 당국자들과 만나고 아프리카 연합 지도자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에티오피아를 방문하기에 앞서 케냐도 방문합니다. 오바마 대통령 아버지의 고향인 케냐에 현직 미국 대통령이 방문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가 공격적이라는 비판을 거부하며 러시아는 단지 자국의 이익을 활발하고 지속적으로 추구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의 질의응답 시간에서 러시아가 갈수록 더욱 공격적으로 행동한다는 프랑스와 피용 전 프랑스 총리의 지적에 대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오랫동안 조용히 모든 협력을 제공했다며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곧이어 뉴스 듣기 세상 보기와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이은경입니다.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 백인 청년이 흑인 교회에 들어가 예배를 보고 있던 신자들을 향해 마구 총을 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가 검거되긴 했지만 이 사건으로 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 사회는 인종 갈등을 자극하는 이런 강력한 증오 범죄가 또 발생한 것에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백악관의 기록을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대규모 총격 사건 때문에 성명을 발표한 건 이번이 11번째라고 합니다.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먼저 이 시각 현재 주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미국으로부터 핵 보유국임을 공식 인정받았다는 북한의 최근 주장을 일축한 것입니다. 홍용표 한국 통일부 장관은 최근 북한이 조건부 대화를 제안한 것에 대해 진일보한 입장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가 오는 23일 서울에서 문을 엽니다. 지난 16일은 유엔이 처음으로 기념하는 국제 가족 송금의 날이었습니다. 해외 거주 탈북민들이 북한의 가족에게 보내는 송금 수수료가 세계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해 일부 동유럽 국가에 중화기 배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0기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콩 입법원에서 중국 중앙정부가 추진한 행정장관 선거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도서에서 건설 중인 인공섬 중 일부가 곧 완공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관련국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먼저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소식들을 살펴보는 한반도 전망대로 시작하겠습니다. BOA 서울지구 박병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오는 23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 안보 대화에서 북한 핵 문제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미 국무부 고위 관리는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미국과 중국이 긴밀히 공동 정선을 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오늘 순서는 북한 핵 문제로 시작합니다. 먼저 미중 전략 안보 대화 대니얼 러셀 차관보가 설명한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18일 워싱턴 외신 기자클럽에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이 자리에서 미중 전략 안보 대화에서 북한 핵 문제를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북한과 관련해 현 상황이 어떤지 점검하고 북한 지도부가 경제 성장을 위해선 비핵화 협상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함께 논의하고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특히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 아래 미국과 중국이 긴밀히 공동전선을 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러셀 차관보는 이와 함께 6자회담의 다른 당사국들과의 협력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러셀 차관보는 6자회담 당사국인 한국과 일본도 미국과 긴밀히 연대하고 있고 러시아도 목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네.
러셀 차관보는 다섯 나라 모두 위기를 피하기를 바라고 있고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개발을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이와 함께 문제는 북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외 원조를 통해 경제 실패를 극복하려 하면서도 동시에 뻔뻔스럽게도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질 수는 없다고 러셀 차관보는 밝혔습니다. 현재 북한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스스로의 약속을 지켜서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고 신뢰할 수 있고 진실한 비핵화 협상을 시작하면서 국제사회의 호의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러셀 차관보는 지적했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전략 대화, 어떤 성격의 회담입니까?
네,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전략 대화는 전략 안보 대화와 전략 경제 대화가 있는데요.
네.
두 나라를 번갈아 오가며 진행되는 이들 회담은 두 나라가 양국 간 현안과 지역 및 국제 문제에 대해 고위급 수준에서 포괄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양국의 이번 고위급 전략 대화에는 미국에서 존 케리 국무장관과 제이컵 루 재무장관이 그리고 중국에서는 양제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과 왕양 부총리가 각각 대표로 참석합니다.
네, 이번에는 북한 핵 문제 관련 미국 측 시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을 핵 무장국 또는 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먼저 이 미 국무부가 이 같은 입장을 표명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네, 지난 13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보도에 따른 반응으로 보입니다.
네.
노동신문은 미국 상원이 최근 심의 중인 국방수권법에 북한은 핵무장국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는데요.
네.
이것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미 국무부의 입장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15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을 핵무장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핵 보유국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핵무장국이라는 표현은 핵무기 비확산 조약 NPT죠. 네. NPT에서 말하는 핵 보유국처럼 국제법적인 개념이 아니라 핵무장 능력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는 것에 그친다. 다시 말해서 북한은 핵확산 금지 조약 NPT나 국제법적으로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국방 수권법 안에 쓰인 핵무장국이라는 표현은 북한이 핵무장을 할 능력이 있다는 의미에 국한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와 함께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하고 관련 활동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이 다음 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중 고위급 전략 대화에서 북한 핵 문제를 의제로 다룰 것이라는 소식, 또 미국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남북 대화 관련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대화 제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홍영표 한국 통일부 장관은 지난 17일 북한이 한국 정부에 대해 비난을 지속해 오다가 그런 것을 삼가면서 대화 제안을 해와서 반갑다고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문을 연 개성공단 상해 1호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다만 북한이 여전히 여러 전제 조건을 붙인 것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대화를 통해서 남북 문제를 풀자 빨리 남북 대화를 하자는 것이 한국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하고 북한이 빨리 대화에 나와서 교류와 협력을 이야기하고 신뢰를 쌓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밝힌 남북 대화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네, 홍 장관은 북한의 지난 15일 이른바 정부 성명과 관련해 6.15 공동선언을 비롯한 기존 남북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은 한국 정부가 먼저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이와 관련해 6.15 공동선언에 이미 교류협력과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대화에 관한 언급이 담겨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한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홍용표 장관이 언급한 북한의 정부 성명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북한은 지난 15일 그러니까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15주년이 되는 날이었죠.
네.
이른바 정부 성명이라는 걸 발표했는데요.
네.
남북 사이에 신뢰와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당국 간 대화나 협상을 개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정부 성명은 북한의 공식 발표 가운데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7월 인천 아시안게임에 응원단을 파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거의 1년 만이고 김정은 체제 들어서는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 성명에서 남북 당국 간 대화의 조건으로 한국 정부가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실천적인 조치들을 해야 한다는 점을 내걸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한 군사훈련과 전단 살포를 중단하고 5.24 제재 조치를 해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대북 정책에서 미국과의 공조를 중단하고 흡수 통일 정책을 포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정부 성명에 대해 당시 한국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부당한 전제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당국 간 대화에 조속히 응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은 북한이 스스로 남북관계 개선에 유리한 분위기를 마련해 가야 한다고 밝힌 만큼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부당한 전제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당국 간 대화의 장에 나오는 한편 남북 간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민간 교류에도 적극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정부 성명에 대한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크게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네.
먼저 한국 정부 안팎에서는 북한의 이번 성명이 기존의 북한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6.15 선언 15주년을 맞아 한국 정부의 대화 의지를 시험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내건 조건을 한국 정부가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남남 갈등을 유발하고 향후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한국 정부에 돌리기 위한 명분 축적용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같은 견해와는 다르게 비록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그동안 북한이 거부해온 당국 간 대화에 나설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다소 진전된 입장 표명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그동안 북한이 조건이 맞지 않아서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이제는 대화할 생각이 있으니 조건을 만들어보자는 것으로 바뀐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남북 대화의 공을 한국 정부에 넘긴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네, 6.15 공동성명 15주년을 맞아 북한이 발표한 이른바 정부 성명의 내용과 함께 한국 정부와 또 전문가들의 분석, 전망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유엔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가 곧 서울에 문을 연다는 소식 들어와 있는데요. 개소식 일정이 확정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유엔 소식통은 유엔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 개소식이 오는 23일 사무실이 입주하는 서울 글로벌 센터 빌딩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는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COI죠.
네.
COI가 지난해 2월 발표한 북한 인권 보고서에서 북한 인권 피해자 등과의 지속적인 만남과 자료 축적을 위해 현장 기반 조직을 설치할 것을 권고한 데 따라 추진돼 왔습니다. 이런 권고에 따라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직접적인 인권 피해자인 탈북자들과 북한 인권 운동을 하는 민간 단체가 가장 많은 한국을 최적의 입지로 보고 그동안 한국 정부와 작업을 벌여 이번에 서울에 현장 사무소를 열게 됐습니다.
네, 그동안 이 사무소의 명칭이 뭐 서울 사무소 또는 현장 사무소 등 여러 가지로 불려왔거든요. 공식 명칭이 네. 정해졌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유엔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 또는 북한 인권 사무소 서울 사무소로 불렸던 명칭은
네.
유엔 인권 기구 서울 사무소로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엔 인권기구 서울 사무소는 지난 16일과 17일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트위터와 페이스북 공식 계정을 통해 유엔 인권기구 서울 사무소가 곧 문을 열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유엔 인권기구 서울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이들 사회 연결망 서비스에 따르면 서울 사무소가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해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네, 그동안 북한은 이 유엔 인권기구 서울 사무소 설치에 줄곧 강경하게 반대 입장을 밝혀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근거를 내세우고 있나요?
네, 북한에는 유엔이 지적하는 인권 침해가 전혀 없다는 주장인데요.
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4일에도 유엔인권서울사무소가 미국의 각본에 따라 북한을 의도적으로 모해하기 위해서 꾸며낸 불법적인 기구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서울사무소 문이 열리는 것을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겠으며 미국과 추종 세력은 그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를 뼈저리게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강도 높은 위협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유엔 인권기구 서울 사무소 설치를 앞두고 남북한 대표가 얼마 전 유엔에서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양측의 입장은 어떻게 달랐습니까?
네, 남북한은 지난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된 유엔 인권 이사회 제29차 정기 이사회에서 유엔 인권기구 서울 사무소 설치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국의 최석영 제네바 대표부 대사는 연설에서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를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현장 중심의 조직으로 탈바꿈시키려는 유엔 인권 최고 대표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 대사는 한국이 유엔 인권기구 현장 사무소의 유치국으로서 사무소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북한은 북한인권사무소 서울 설치를 거듭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의 김용호 참사는 북한인권사무소가 진정한 인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권의 정치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북한은 유엔인권기구 서울 사무소를 북한의 사회체제를 전복하려는 정치적 음모로 간주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유엔 인권기구 서울 사무소 개소식 소식과 함께 북한의 반응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6일이 유엔이 처음으로 기념하는 국제 가족 송금의 날이었는데요. 유엔이 이날을 기념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 고향의 가족에게 보내는 돈이 가족뿐 아니라 지역 경제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장려하기 위한 날인데요.
네.
이별과 희생이라는 아픔 속에서 희망의 이야기를 써나갈 뿐만 아니라 가족과 국가 발전에 핵심적으로 기여하는 이주 노동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것이죠.
네, 실제로 이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나라로 송금하는 돈의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네, 유엔사나 국제농업개발기금 IFAD는 지난 16일 전 세계 176개 회원국이 지난 2월 만장일치로 국제 가족 송금의 날을 제정해 동의했고 지난 한 해 동안 해외 이주민들이 본국에 송금한 돈은 미화로 4,360억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같은 규모는 국제사회가 개발국들에게 지원하는 공식 원조보다 3배 이상 많고 지역별로도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 규모를 넘어서는 수준이라는 설명입니다. 국제농업개발기금의 제임스 헤이 홍보 담당관은 해외 유주 노동자들이 가족에게 보내는 돈은 가족의 생계뿐 아니라 지역경제와 국가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과 저축, 효율적인 투자를 증대시켜 지역민들의 빈곤 탈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이렇게 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는 해외 이주민들 가운데는 이 한국과 미국 등지에 정착한 탈북민 3만여 명도 포함돼 있죠?
그렇습니다. 미국 동부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는 탈북 난민 김모 씨는 해마다 한두 차례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 씨에 따르면 형편이 좋은 미국 내 탈북 난민들은 한 번에 5,000달러 정도를 보낸다고 합니다.
네.
한국에 정착한 많은 탈북자들 역시 북한의 가족에게 돈을 보내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지난해 12월 탈북자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60% 가까이가 북한에 송금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한 해 평균 900달러에서 1,800달러를 보낸 사람이 36%로 가장 많았고 1,800에서 2,700달러를 보낸 비율은 17%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체 해외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보내는 송금액은 상당한 규모일 텐데요.
네.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북 소식통들은 한국 내 탈북자 6천 내지 7천 가구가 한 해 평균 북한 가족에게 1,000에서 2,000달러를 보낸다면 적어도 1,000만 달러 정도가 해마다 북한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에서는 달러의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말합니다.
네.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MK지식인연대의 김은강 대표는 탈북자들이 보내는 외화의 위력은 국경도시에서 특히 크다고 증언했습니다. 지역마다 좀 다르지만 해산과 해령, 청진시장 등에서는 적어도 탈북자 가족들이 시장에서 거래하는 유동성, 그러니까 달러 등 외환의 경우 총 거래량의 50%를 차지한다고 할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북한을 떠나온 탈북자들이 유례 없이 비싼 송금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송금할 때 드는 수수료 또는 중개료는 송금액의 20에서 3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대북 송금 수수료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높은 금액입니다.
네, 왜 이렇게 비싼 겁니까?
네, 왜냐하면 정상적인 국제금융망이 아닌 북중 국경지역에 중개인들을 거쳐야 하고 위험부담이 높기 때문입니다.
네.
유엔 국제농업개발기금은 높은 수수료가 해외 유주 노동자들의 송금 활성화를 막는 걸림돌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네.
이 경우에도 국제 평균 수수료는 7.9%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가족에게 보내는 송금 중개료는 세계 평균치보다 3배 이상 높은 실정입니다.
네, 대단하군요. 그런 수수료 부담을 안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는 탈북자들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꼭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네.
중개료나 수수료 부담도
네네.
탈북민들의 송금을 막을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네.
미국에 거주하는 탈북 난민 김모 씨는 폐쇄된 북한의 가족에게 돈이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가족에게 돈을 보내는 데 드는 중개료나 수수료가 세계 최고라고 해도 그래도 괜찮다.
네.
그렇게 해서라도 돈이 가는 것만 해도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북한으로 보내진 돈은 가족들이 먹고 입는 데도 쓰이고 또 그런 돈조차 아껴 써서 장마당에서 장사 미천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수료, 이런 중개료를 물면서도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이 달러를 보내는 걸 기쁨으로 여기는 게 탈북자들의 심정이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 동안 한반도 관련 주요 뉴스를 살펴본 한반도 전망대 서울지국 박병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지난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 선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의 인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희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애모 함께 듣겠습니다.
한마디 말이 모자라서 다가설 수 없는 사람아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질까 그대
17 months from the time for choosing. The stakes for America's future are about as great as they come. Our prosperity and our security are in the balance.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제프 씨 전 플로리다 주지사입니다. 그동안 미국 공화당의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혀온 부시 전 주지사가 이번 주 2016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연설에서 자신은 이제 미국을 이끌 준비가 됐다며 미국의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고 사회적 장벽을 제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부시 전 주지사의 대선 출마 선언은 앞선 다른 공화당 후보들보다 더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부시 전 주지사는 미국의 41대 대통령인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의 아들이자 43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동생이기 때문입니다. 1953년생으로 올해 62살인 부시 전 주지사는 4남 2녀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부시 전 주지사는 어렸을 때부터 중남미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고등학생 때 멕시코에 봉사활동을 가서 영어를 가르쳤고 대학에서도 중남미학을 전공했습니다. 부인 콜롬바드 갈로도 멕시코 출신으로 멕시코 봉사활동 시절 만나 결혼하게 됐습니다. 부시 전 주지사는 대학 졸업 후 플로리다에서 사업가와 로비스트로 활동하다가 30대 초반에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쿠바 이민자 출신 첫 하원 의원인 일리아나 로스 레티넨 의원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고 1994년에는 직접 플로리다 주지사 선거에 출마했다가 떨어졌습니다. 같은 해 형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텍사스 주지사에 당선됐습니다. 부시 전 주지사는 1998년 다시 플로리다 주지사에 도전해 승리했고 연임에도 성공하면서 2007년까지 주지사를 지냈습니다. 이 주지사 시절에는 적극적인 감세 정책을 폈고 환경보호와 함께 특히 같은 공화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의료개혁을 추진하면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주지사 퇴임 후 2010년 플로리다주 상원의원 선거에 나올 거란 관측도 있었지만 출마를 포기하고 쿠바 이민자 가정 출신인 마르코 루비오 의원의 당선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루비오 의원도 일찌감치 공화당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두 사람은 이제 경쟁자가 됐습니다. 공화당에서는 이미 10명이 넘는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부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약 부시 전 주지사가 공화당의 최종 대선 후보가 되고 민주당에서도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나온다면 지난 1999년 대선에 이어 26년 만에 미국의 대통령 자리를 놓고 클린턴 가문과 부시 가문이 대결하게 됩니다. 화제 인물, 이번 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잽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였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김근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점점 더 고조되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군사적 대립에 관한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해서 일부 동유럽 국가에 중화기 배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죠?
네, 이번 주 초에 나온 소식이었는데요.
네.
아직 미국 정부가 확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정부는 미국과 지난달에 관련 계획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확인하고 있고요. 토마스 시모니악 폴란드 국방장관은 곧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요. 관련국들과 논의는 했지만 아직 중화기의 배치 시기 또 이 배치 여부 자체도 결정된 것은 아니란 겁니다.
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까?
알려진 바에 따르면요, 미국은 발트해 3국인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또 이 동유럽 국가들인 폴란드와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에 탱크 등 중화기와 최대 5천 명의 병력을 배치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이 국방부의 최종 결정과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승인이 나야 합니다.
네, 계획에 포함된 나라들을 보면 모두 과거에 소련 연방에 속했거나 이 소련의 영향을 받았던 나라네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계획이 현실화된다면은 네. 이 미국과 소련의 냉전 이후에 미국이 동유럽 지역에 처음으로 대규모 병력을 배치하는 것이 되는데요. 지난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로 병합한 후에 동유럽 주변 국가들에서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커졌습니다. 또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동유럽의 신속 대응군 설치를 추진해왔는데 미군 중화기 배치 계획도 이에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하고요. 한편 미국 의회에서는 양당 모두 동유럽 병력 배치를 지지하는 분위기인데요.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필요한 조치라면서 더 나아가서 러시아에 더 큰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정부군에 대한 무기 지원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가 굉장히 반발했을 것 같은데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러시아는 이 국방부의 유리 야쿠보프 장관이 바로 다음 날 반응을 했는데
네.
만약 계획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냉전 이후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에 취한 가장 공세적인 조치가 될 것이며 러시아는 이에 대응해서 러시아 서부에 군사태세를 증강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40기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죠.
네, 그래서 사실 뭐 큰 파장이 있었죠.
네.
러시아 국방부의 이 말씀드린 이 미국에 대한 경고 하루 뒤에 바로 이 푸틴 대통령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배치 언급이 나왔습니다.
네네.
뭐 미국의 의회 의원들은 관련 보고가 나온 이후에 뜬금없는 발언이다 이런 뭐 반응도 보였지만 사실 이 미국 러시아가 새로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수십 개 배치한다는 것은
네.
굉장히 주목되는 그런 소식이죠.
네네.
이 푸틴 대통령은 이 모스크바 인근에서 열린 군사기술 회의에서 이 올해 안에 40기 이상의 신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 이제 줄여서 ICBM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ICBM을 실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고 또 새로 배치하는 미사일은 가장 발전된 이 개량된 미사일 방어 시스템도 뚫을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는데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미사일인지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러시아의 이런 계획에 대해서 서방은 어떤 반응입니까?
조시아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요.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절절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네.
어니스트 대변인은 자신도 관련 보도를 읽었다면서 미국은 국가 안보와 영토 또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 나갈 것이란 원칙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러시아의 위협 또 ICBM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나토는 심각한 우려를 밝혔죠?
그렇습니다. 옌스 슈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이 푸틴 대통령의 발표 직후 반응을 내놨는데요.
네.
푸틴 대통령의 이 신형 ICBM 실전 배치 밝힌 내용은요.
네.
핵무기를 과시하는 것이고 파괴적이고 위험한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러시아의 위협 때문에 나토 동맹국들이 군사 대비 태세를 증강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말했는데 나토는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병합한 후에 이 동유럽 동맹국들의 러시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신속 대응군을 창설했고요. 폴란드 북서부 자간에서 첫 기동훈련을 벌이고 수천 명의 병력이 이제 9개 나라에서 참가하기도 합니다.
다시 푸틴 대통령의 발언으로 돌아가서요. 이 40기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올해 안에 배치한다고 했는데 현재 러시아가 보유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수는 얼마나 됩니까?
미국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가 현재 515기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여기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폭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 무기로 총 1582개의 핵탄두를 실어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한편 앞서 말씀드린 대로 푸틴 대통령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기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과연
네.
어떤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네.
전문가들은 RS-24 야르스라는 신형 미사일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네.
이 미사일은 4개의 핵탄두를 장착하고 최대 11,000km를 비행해서 타격할 수가 있고요. 사실 실전 배치가 이번은 처음은 아니고요.
네.
2010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현재 이 58기가 이미 실전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미국이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해 일부 동유럽 국가에 중화기 배치를 추진 중이라는 소식,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0기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배치할 것이라는 소식까지 미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대립관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홍콩 입법원에서 중국 중앙정부가 지지한 행정장관 선거안을 부결시켰다는 소식 들어와 있네요.
네. 이 홍콩 입법회는 중국 최고의 입법기관입니다. 홍콩의 이제 입법기관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고요. 홍콩의 중요한 이제 법제들을 이제 마련하는데요. 홍콩 행정부가 제출한 행정장관 선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지난 네. 18일에 표결에 붙였고 결국은 부결시켰습니다.
원래 입법회 내에 새 행정장관 선관을 지지하는 의원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홍콩 입법회 의원은 모두 70명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번 행정장관 선거안을 지지하는 이 제도파 의원들이 이 반대하는 범민주파 의원들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 중앙정부가 지지하는 새 행정장관 선거안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이 재적 의원의 3분의 2가 필요한데
네.
이 선거안을 지지하는 제도파 의원들의 수가 여기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네.
이 범민주파 의원들이 집결해서 반대표를 던지면서 결국은 선거안이 부결된 건데요. 그날 이 입법회 의장이 표결을 시작하려 하자 제도파 의원들이 휴회를 요구했습니다. 급하게라도 저지시키려고 했는데
네.
하지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제도파 의원들 대거 퇴장하기도 했고요. 결국 최종 표결은 이 70명 중에
네.
40표도 나오지가 않았는데 찬성 네. 8표, 반대 28표, 기권 1표였습니다. 범민주파 의원들이 모여서 이제 반대표를 모두 던진 것이죠.
네, 그동안 행정장관 선거를 두고 홍콩에서 정치적인 갈등이 참 심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행정장관 선거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홍콩 행정장관은요, 홍콩의 행정적 수반입니다. 과거 이제 홍콩이 영국의 식민지 시절일 때는 영국에서 파견한 총독이 있었죠.
네.
하지만 중국으로 이양된 후에는 행정장관이 홍콩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네.
새 선거안은 2017년에 열리는 차기 행정장관 선출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홍콩 행정장관을 간접선거로 뽑았습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는 홍콩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직접 선거를 통해서 뽑기로 했는데 그럼
네.
이 시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는데 왜 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느냐. 바로
네.
후보 선정 과정의 문제 때문인데요.
네.
이 중국 정부가 지지하는 안은 이 누구나 다 후보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일단 후보로 나왔다고 해도 후보 추천위원회라는 곳으로부터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은 후보 두세 명에게만 최종 입후보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네.
중국 전인대에서 이런 내용의 홍콩 행정장관 선거안을 의결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반대 세력들은 이렇게 하면은 이 친중국 성향의 그런 인사들만 최종 후보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반대 진영에서 하는 말은 그런 후보 선정 과정이 없어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간접선거로 뽑힌 행정장관들은 모두 친중국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네.
직접선거로 뽑기로 한 데는 그런 이제 친중국 성향의 인사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시민들이 스스로 행정대표를 뽑자는 것이었는데
네.
말씀드린 대로 이 후보 추천위원회라는 것을 중간에 두고 최종 후보를 거르게 된다면 친중국 성향이 아닌 인사들은 입후보 자체가 이제 원점 봉쇄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완전한 직접 보통 선거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번 선관 부결을 주도한 의원 중에 한 명인 앨런 넝 홍콩 입법회 의원은 의원들이 신성한 표를 행사해서 가짜 보통 선관을 부결시켰다. 또 홍콩 시민들이 진짜 보통 선거를 원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베이징에 있는 중국 중앙정부 당국에 보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결국 이 행정장관 선거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
뭐 사실 정치적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네.
새로운 선거안이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지금 이 행정장관을 새로 뽑는다면 기존 방식대로 간접선거로 선출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네.
그동안에 완전한 직접 보통선거를 추진해온 범민주파 진영에서는 계속 이제 행정장관 선출하는 방안을 이제 새롭게 바꾸는 것을 추진할 것이고요. 하지만
네.
이 중국 중앙정부는 이번 선거안이 부결된 뒤에 더 이상의 양보나 선관 수정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또 현재의 홍콩 행정장관인 렁춘희 행정장관도 이번에 입법회에서 부결된 것을 강하게 비난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찬반 진영이 팽팽히 맞서면서 앞으로 정치 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홍콩 입법원에서 중국 중앙정부가 추진한 행정장관 선거안이 부결됐다는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네, 이번에도 중국 소식입니다. 이번 주 중국 정부가 남중국해 건설 중인 인공섬 중 일부가 곧 완공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주변국들의 반발이 많았죠.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가 16일에 처음으로 남중국해에서 건설 중인 인공섬 중에 일부가 곧 완공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중국이 인공섬을 건설 중인 곳은 남중국해 남단에 있는 영유권 분쟁 도서인 스플래틀리 군도입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난사 군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서 난사 군도의 섬과 산호초에서의 일부 매립 작업이 조만간 완공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일정도 공개를 했습니까?
날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다만 이 조만간 완공될 것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중국 외교부는 또 이 매립 작업이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중국이 지난 2년 가까이 스플래틀리 군도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있는데, 이 암초와 산호초가 뿌리 흩어져 있는 스플래틀리 군도 여러 곳에서 매립 작업을 벌여왔고요. 전체 면적은 축구장 1,100개를 합친 정도라고 하는데, 중국은 이번 주에 또 이 일부 인공섬에서 실제 군인들이 여러 가지 뭐 군사적인 활동은 아니지만 비군사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이 인공섬 건설을 강행하는 데 대해서 그동안 주변국들 또 미국이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밝혀왔죠.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국이 인공섬을 건설하는 곳은 이 스플래틀리 군도, 이 남중국해 남단의 영유권 분쟁 도서인데요.
네.
이 남중국해의 남단에 있기 때문에 실제 거리상으로는 중국보다는 이 필리핀 등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필리핀뿐만 아니라 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그리고 타이완까지도 이 스플래틀리 군도의 섬 중에 일부에 대해서 이 각각의 영유권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제 중국이 인공섬 건설을 강행하면서 이들 도서 또 이 주변 해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할 거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특히 이 중국이 이들 인공섬에 활주로와 부두, 또 유류 보급시설, 막사 같은 이 군사시설을 건설하면서 주변국들이 큰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요. 필리핀 대통령은 이 중국이 이들 섬에 건설한 활주로에 전투기를 배치할 경우에 자국 전역이 작전 범위에 들게 된다면서 무력 충돌 가능성까지 경고를 했었죠.
네, 이렇게 인공섬 주변국들도 강하게 반발을 했지만 미국도 최근에 이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최근 들어서 더욱더 그런 반대 목소리가 높아졌는데요.
네.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이 아시아를 순군방하면서 중국이 인공섬 건설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중단하고 영유권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고, 이후에 이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비슷한 발언을 했죠. 특히 이제 지난주 독일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도요, 이 공동성명을 통해서 중국을 직접 지목하진 않았지만 남중국해에서의 매립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를 했었는데, 이런 가운데 이제 중국이 이런 요구들을 거부하고 인공섬 건설을 곧 완공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등의 더욱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주변국과 국제사회 우려에 대해서 중국은 어떻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중국은 그동안에 이제 남중국해 대부분이 자국의 영해라는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영해에 있는 섬에다가 자신들이 필요한 시설을 짓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정당하다는 입장이었죠. 이번에도 그런 입장을 반복하고 있고요. 특히
네.
이 지역의 이제 군사 기지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민간적인 수요를 위한 것이 주목적이고 주변 해역과 상공에서 항해와 비행의 자유에 대한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앞서서 인공섬이 민간 수요와 함께 군사적 방어 수요도 충족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최근에 인공섬 중에 한 곳에 자주포를 배치하는 등 처음으로 무기를 들여온 사실이 미군 정찰 사진에 포착되기도 했었죠.
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도서에서 건설 중인 인공섬 중 일부가 곧 완공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관련국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지구촌 뉴스 김근상 기자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경이었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37년 6월 20일 오늘 영국의 황금기를 연 빅토리아 여왕이 18살의 어린 나이에 영국 여왕에 오릅니다. 빅토리아는 그녀의 삼촌이었던 윌리엄 4세가 서거하자 그의 뒤를 이어서 영국 여왕이 된 것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이후 64년 동안 영국을 통치하며 대영제국을 이룩합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1840년 중국과의 아편전쟁에서 승리해 홍콩을 손에 넣었고 1857년에는 인도에서 발발한 세포의 항쟁을 진압하고 인도 황제를 겸하게 됩니다. 이어 빅토리아 여왕은 북아프리카의 이집트와 북아메리카도 영국의 식민지로 만들어 영국은 전 세계 면적의 20%에 해당하는 영토를 지배하게 됩니다. 빅토리아 여왕 당시 영국은 역사상 최고의 번영을 누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게 됩니다. 1968년 6월 20일 오늘 100m 달리기에서 인간의 한계로 여겨지던 마의 10초 벽이 무너집니다. 당시 세계 기록은 1960년 독일의 아민 해리 선수가 세운 10.0초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샌크라멘토에서 열린 전미 육상 선수권 대회 준결승전에 출전한 짐 하인즈, 로니 레이 스미스, 찰리 그린 등 3명의 선수가 9.9초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깨지지 않던 마의 10초 기록이 마침내 깨진 것입니다. 이 9초 9의 벽은 이후 1991년 미국의 육상 선수인 칼 루이스에 의해 깨지게 됩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도 연락 주십시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에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메시지를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언제나 전화하실 수 있는 미국의 소리 방송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BOA 한국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9시부터는 BOA 세계 뉴스에 이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과 사랑의 추억 연가 English with You가 방송됩니다.